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이 방송편은요 그냥 간단하게 녹음해서 또 간단하게 편집해서 그냥 평일에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 걸 만들고 있느냐? 제가 또 새로운 코너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냥 코너 만들어서 방송하면 되지 뭐 따로 이렇게 소개하는 녹음까지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제 마음에 있는데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녹음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녹음 파일들을 이제 업로드 한 것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코너 이름은 이제 ER 코너라고 합니다. 제가 뭐 영어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코너를 구분할 때 뭐 NG 코너라든가 뭐 OM 코너라든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원래 저희 정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머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로 구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뭐 ER 코너인데요.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옛날 녹음분을 다시 업로드 하는 건데요. 아이블로그라는 그 서비스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문을 닫는 바람에 이제 계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이제 팟캐스트에는 옛날 것들을 들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지워진 옛날 녹음분 중에서 청취자분들의 추천 그리고 제 판단에 따라 다시 업로드하는 그런 방송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주로 예전에 이제 NG 코너 방송분 영화를 다룬 방송분에서 다시 ER 코너로 재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뭐 OM 코너 올드 무비 그 코너 방송분은 언젠가 제가 예전과 동일한 제목으로 뭐 OM 90부터 92까지 제가 녹음했었고 또 OMS라고 해서 이만희 감독 영화 뭐였죠? 어디 가는 길이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제가 나중에 올릴 예정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ER 코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녹음했던 거 중에서 다시 올린다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지금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쪽에 그래서 이렇게 굳이 번거롭게 구차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는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 아무런 소개 없이 또 올리면 이 양반 귀찮아가지고 옛날에 써먹었던 거 또 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청취자분들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부터 청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을 그러니까 이 영화 팟캐스트는 지금 횟수로는 3년? 만으로는 한 2년 정도는 지난 것 같은데 한 2012년 늦여름에서 초가을 그쯤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하튼 옛날부터 청취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새로 유입된 그런 분들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아직 못 들은 분이 계시거나 혹은 또 저희 팟캐스트의 또 대표적인 에피소드로서 저장하기 위해서 또 ER 코너를 마련해 본 거죠. 이 ER 코너는 거꾸로 읽으면 이제 RE 다시 올린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ER을 이제 바로 읽으면 똑바로 이제 순서대로 읽으면 옛날 미국 드라마 ER이라는 게 있었죠. 조지 쿨린이 나오고 그것처럼 이제 응급실, 뭐 응급 상황 그런 것을 말하는 영어 단어인데 뭐 죽은 방송문을 방송분을 되살린다 뭐 그렇게 한번 의미를 제가 부여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오타쿠처럼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자 있는데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런 코너 이름입니다. ER 코너. 그 ER 코너 첫 번째로 이번 주에는 미랑 편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제가 저희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천우희 씨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꿈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OM 코너도 완수하는 게 꿈이고 또 하나는 이창동 감독 모든 작품들을 한번 녹음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미량편 이번 주 올라갈 거고요. 재편집 없이 그때 상황 그대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뜬금없는 ER 코너 소개 방송이었고요. 잡담을 좀 할까 하다가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괜히 여러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영화 하나 초간단 감상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옛날처럼 이렇게 녹음해 보려고 하는데요. 버드맨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저 영화 페이지 쪽에 임노팅님하고 순길오빠님이 감상 댓글 써주셨고 그거 읽으면서 제가 이 영화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그 댓글 보니까 너무 난해한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그 난해한 것을 제가 어떻게 말로 썰을 풀 수가 없잖아요. 가뜩이나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재미있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난해한 영화를 그래서 그냥 패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순길 오빠님이 녹음 좀 해달라고 강국한 부탁을 거기다 써주셔가지고 봤죠. 영화 봤습니다. 본지 꽤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녹음해야 될까 정식으로 굉장히 한 3일 동안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정식으로는 녹음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살인 영화, 끔찍한 영화 그런 걸 봐도 어떤 영화적인 재미라고 해야 되나? 감흥, 쾌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뭐 한공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쾌한 내용이고 암울한 내용이지만 전 재밌게 봤거든요. 한공주를. 제 취향에 맞는 거죠. 근데 이 버드맨은 그런 즐거움, 재미 그런 것들이 제 취향에 맞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녹음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순길 오빠님도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지금도 좀 말이 너무 기네요. 간단하게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도 별로 안 할 거고요. 버드맨 3월 5일날 개봉했고요. 119분짜리입니다. 2시간짜리입니다. 좀 길다는 느낌이 있어요. 청소년 관련 불가이고요. 대마초 하는 게 좀 나오는군요. 감독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뚜. 곤잘레츠라고 하나요? 곤잘레스 이냐리뚜. 전작이 21g 바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멕시코 분이죠. 버드맨은 뭐 21g인가 바벨 요 대표적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화면에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작정하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 감독님이. 나오는 분들은 마이클 키튼 옛날 분들이면 아실 건데 배트맨 원주 배트맨이죠. 1편 2편 만드셨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죠. 제가 지금 그 감독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 마이클 키튼이 주인공인데, 이 영화는 옛날에 히어로 무비로 굉장히 성공했던 어떤 남자 배우가 새롭게 연극을 통해서 이제 재개하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영화 속 인물의 이야기와 실제 이 주인공을 맡은 남자 배우의 실제 내력이 특히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감정 이입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 몰입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키튼도 배트맨 이후에 뭐 우리 한국 관객들에게 뭐 딱히 이렇게 다가오는 작품이 없었잖아요. 저는 배트맨 이후에 이 영화를 처음 본 것 같은데, 버드맨으로 이분을.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노튼 이분 나오시고, 엠마 스톤, 마이클 키튼의 딸 역으로 나오죠. 나오미 왓츠도 나옵니다. 에드워드 노튼하고 나오미 왓츠하고 연인관계로 나오죠. 같이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는 그 행오버 시리즈하고 이제 듀데이트라고 아이언맨하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하고 코미디 영화 찍은 게 있죠. 거기에서 주연을 맡으셨던 자흐 갈리피아나키스라는 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아 라이즈보로라는 분이 또 나옵니다. 디스커넥트하고 오블리비언, 예, 톰 크루즈 아저씨하고 나왔던, 거기서 오퍼레이터 역을 맡았었던 거예요. 뭐 그러한 여성분이죠. 하여튼 뭐 이런 배우분들이 나오시고요. 줄거리는 저희 영화 페이지에 임노팅님께서 써주신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털에 있는 줄거리 써져 있는 거, 그거는 별로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임노팅님이 써주신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물간 배우 마이클 키튼은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을 통해 제2의 비상을 꿈꿉니다. 3일 뒤에 있을 연극을 위한 프리뷰 과정이 순탄치가 않죠.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죠. 프리뷰 과정. 동료 배우 에드워드 노튼, 그 연극에 같이 출연하게 되는 에드워드 노튼은 자아도취적 성향의 제멋대로이고, 매니저를 맡고 있는 딸 엠마 스톤은 대마초 등 그런 나쁜 이야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흥행 여부를 쥐고 있는 평론가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 버드맨마저 로건의, 그러니까 마이클 키튼의 분신이 되어서 심리적으로 그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이게 제일 정확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임노팅님. 저희 청취자분들 써주신 거는 일단 제가 제일 기억나는 평가는 난해하다 라는 평이었습니다. 저도 한껏 각오를 하고 이 영화를 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이해 못할 거는 다 그냥 이거는 이 영화 쓸데없는 거다, 악세사리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야기 자체에만 집중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뭐 난해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충분히 공감은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영화는 제가 볼 때 예술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영화입니다. 그분들이 매우 공감할 만한 영화고요. 그냥 일반 대중들, 뭐 회사일 하시거나 그냥 주부이신 분들, 아니면 뭐 학생이거나 뭐 예술적인 일을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그런 예술 계통에서 일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공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감정적으로 와 닿지 못하니까. 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환상신들 나오고, 환타지신,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버드맨이 환상으로 나와가지고 뭐 한다거나, 아니면 남자 주인공이 초능력을 부리는 것처럼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나오느냐,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 영화가 난해한 거죠. 하여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난해하다, 어렵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재미가 많이 없죠. 뭐 이 감독님이 뭐 그런 쪽의 영화들 많이 만드셨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술 계통의 일을 다루었더라도 남자 주인공 혹은 여자 주인공이 그 영화 속에서 어떤 흥미거를 준다거나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 영화가 호소력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영화에서는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이 만들려고 하는 그 연극, 그 연극의 성패가 흥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이 과연 3일 뒤에 제대로 막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엎어질 것인가, 이게 이 영화에서 어떤 긴장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쫄깃쫄깃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일반 관객들이 조금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인물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는 것이 쉽지, 그 영화에서 쓰인 소재에 감정이입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아무리 주인공이 뭐 진짜 기상천외한 일을 하든, 그 화면 속에서 보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일반 대중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영화에서 송호석이라는 인물이, 우리 대중들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민주화운동 하신 적 있습니까? 그 시대에? 대부분 아마 그냥 평범한 삶 사시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는 변호인이라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송호석처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오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송호석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또 송호석으로부터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삶의 뭐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또 뭔가를 봤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을. 그것이 이제 영화 속 인물의 힘인 거죠. 근데 이 영화 버드맨은 그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더 일반 대중 관객들로부터 좀 멀어지는, 심리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것을 초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토리도 그렇고 뭐 인물도 그렇고 좀 쉽게 공감하거나 감정 몰입하거나 뭐 감정 이입하거나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여러 가지 판타지 씬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좀 난해하다, 어렵다, 그런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저는 이 영화의 특성 탓이지 이게 관객 문제다,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거다, 뭐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원래 그런 영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롱테이크로 만든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죠. 그런 구성입니다. 사실은 롱테이크가 아니죠.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연극적인 몰입감을 주는 거 있습니다. 컷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화면이 편집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한 번도 어떤 화면이 뭐 갑자기 생뚱맞은 그런 배경을 보여준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시공간을 약간 뒤틀어 버립니다. 분명히 어제였는데 갑자기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던가, 오늘이었는데 갑자기 내일 화면이 나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시공간 약간씩 비틀면서 이제 흐름을 바꾸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배경이 바뀐다던가, 예컨대 영화 속 시간에서는 어제 것은 학교에서 찍었고 오늘 것은 집에서 찍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감독이 택했기 때문에 롱테이크로 그냥 시공간을 비틀어버리는 그런 걸 했죠. 뭐 여하튼지간에 그것이 어떤 몰입감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었느냐, 이거는 뭐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요. 저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눈이 쉬질 못하니까 계속 봐야 되니까 그게 좀 피곤했습니다. 화면이 계속 움직여요. 뭐 대화 씬에서조차도, 왜냐면 컷을 나누지 않고 이 인물 비췄다가 저 인물 비추고 좌우로 이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복도를 계속 걸어가는 것도 그냥 쓸데없이 계속 비춰주고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지.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았던 점은 그 인물의 심리나 동기, 그 행동 동기를 어떤 은유적 대사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적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아 나 배고파,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내가 옛날에 닭고기를 먹고 체했는데 마치 그때 느낌이 났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던가 뭐 그런 거죠. 에드워드 노튼하고 이제 그 마이클 키튼의 딸 역으로 나온 엠마 스톤이 옥상에서 한 얘기 중에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엠마 스톤이 당신 지금 뭘 하고 싶어요? 묻습니다. 약간 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누나를 빼서 내 머리통에다 집어 넣고 싶어. 그리고 이 세상을 보고 싶어. 라고 말했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거죠. 이 영화가 남자 주인공도 그렇고 과거에 대한 이미 흘러간 시절에 대한 미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인물들에게 있어요. 이 에드워드 노튼도 그렇고 이 마이클 키튼도 그렇고 그것이 마이클 키튼에게는 버드맨이라는 어떤 옛날에 영광스러운 그런 자신의 히어로 주인공 버드맨이라는 그런 환상으로 계속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 마이클 키튼이 힘들 때마다 계속 옛날 영광 속에 그냥 있어라 너는 영광에 취해 있어라 그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죠. 현실에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옛날에 잘 나가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안주해라. 계속 속삭이는 거죠. 이 에드워드 노튼 같은 경우는 뭔가 연기자로서의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나오미 왓츠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그 성기가 발기가 안 되었다고 표현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자신은 연극 무대에 서면은 자신 만만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연극 무대 이제 프리뷰 과정에서 나오미 왓츠를 덮치려고 그러죠. 이제 그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성기가 발기가 된 거예요. 거기서는 몇 개월 만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에서 보면은 에마 스톤이 당신 지금 무얼 하고 싶어요라고 물었을 때 젊은 시절에 그 눈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세상이 보이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그런 대사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대사는 그 남자 주인공 마이클 키튼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전 아내, 그 이혼한 아내 같은데 전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막 다그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뜬금없이 비행기를 탔는데 브래드 피트였던가요? 조지 쿨루니였던가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저 앞에 앉고 자기는 이제 뒤편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 비행기가 뭐 난기류에 휩싸였나?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비행기가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남자 주인공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날에 신문에는 내가 아니라 저 조지 쿨루니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고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아내한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쓸쓸한 어투로. 그 말 하자 더 이상 아내가, 전 아내가 이 남자 주인공을 다그치지 못합니다. 그런 거죠. 자신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서글픔? 서러움?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고, 왜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에서도 그 토토가에서 그 쿨의 멤버죠. 김성수신가요? 이성수신가? 근데 그분이 자기 딸을 위해서 그 무한도전 토토가에 출연했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옛날에 잘 나가던, 왕년에 잘 나가던 그런 가수였다는 것을 자기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무엇을 하면 그 현재의 모습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신의 자녀에게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버드맨의 남자 주인공 마이클 키튼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어로 무비 버드맨을 찍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아주 형편없이 추락해 있는 상태고, 이 모습보다도 또 새롭게 제기한, 영국으로서 제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욕망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또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있는데요. 거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 마이클 키튼이 이제 아주 중대한 선택을 하기 전에 또 와이프였던가요? 전 아내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해파리가 나를 막 찌르더라. 이렇게 쏘더라, 해파리가. 그래서 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 더 어떤 열정이 생겼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클 키튼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대사가 나온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 대사에서는 자살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자기 삶을 전부 내 걸어야 되는, 도박하듯이 100%가 아니라 120%, 과거와 미래의 내 삶까지 모두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 속에서 마이클 키튼도 자신의 삶을 전부 거는, 뭐 그것이 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이었긴 했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대사 이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겠지만, 예술가들, 예술하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이러한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뭔가 좀 강렬한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저는 이 영화를 좀 즐겁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어찌 보면 문학적인 그런 은유적인 대사 표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고 자기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런 거를 집어넣은 거죠. 대사를.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도대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자, 영화 후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온 김에 결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마이클 키튼이 이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죠. 왜냐하면 이 딸이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방에 있는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창문 밖을 봅니다. 그리고 시선이 아래로 한번 갔다가 아래에 없는 거예요. 위를 한번 봅니다. 하늘을 보는 거죠. 창문 밖 하늘. 그러면서 이제 웃음을 짓거든요. 야, 이게 참 저는 재밌는 결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마이클 키튼이 초능력을 막 부려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환타지인가, 이 인물만의 어떤 정신병적인 그런 환타지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이것을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합니다, 영화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결말씬에서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딸을 통해서 더더욱 이것을 모호하게 처리해버린 거죠. 만약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으면 그게 땅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창문 밖 아래를 보고선 뭐 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뭐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열린 결말인 거죠. 관객의 바람에 따라서 그 결말 해석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가 아카데미 상에서 시상식에서 4관왕을 했죠. 아주 주요 상들을 받았습니다.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촬영상. 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4개를 딱 받았네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딱 1년 전이네요. 노예 12년. 그걸 봤을 때도, 아, 이게 왜 아카데미상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 영화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버드맨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아카데미에서 사과당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이 영화가 아카데미 상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혹평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를 좀 옹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을 비꼬면서 말씀하신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즐겁게 감상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후에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딴 건 아니고요. 스크린 숫자 문제인데요. 이 영화가 3월 5일날 개봉했는데 최대 스크린 숫자는 380개 걸렸고 그 다음에 최대 상영했습니다. 하루에 1405번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스크린 숫자보다도 어찌 보면 상영 횟수가 더 중요하고요. 상영 점유율 그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스크린은 걸려 있어도 하루에 한 번밖에 상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교차 상영의 폐해죠. 예를 들면은 뭐 조조 시간대 한번 상영하고 그 나머지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한테 스크린을 뺏기는 거죠. 조조 시간에 한번 상영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상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영 횟수 혹은 상영 점유율이 더 어떤 이런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잘 통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영화는 하여튼 뭐 스크린 숫자는 380, 상영 횟수는 1405번, 스크린 하나당 한 4번 정도 상영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15만 6천 명 이렇게 관객을 기록했고요. 근데 제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 제가 재밌게 본 나이트 크롤러가 스크린 숫자가 233개, 이 버드맨보다도 한 150개 정도 적었고요. 오늘 보니까 한 20개 정도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상영 횟수가 579번이었습니다. 버드맨보다도 거의 뭐 1000번에서 900번 정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스크린당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상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이트 크롤러를 보실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대가 좋을 리가 없죠. 아침 시간대, 아주 아침 시간대든가 아주 늦은 시간대에 했던 거겠죠. 글쎄요, 이건 뭐 취향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저는 버드맨보다는 나이트 크롤러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더 재밌게 봤고요.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이트크롤러는 한국에서 이렇게 아주 홀대받고 있었습니다. 상영 횟수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나이트크롤러는 579번, 버드맨은 1405번. 너무 충격적인데요.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니 당연히 흥행이 안 되겠죠. 뭐 아카데미 상 받은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좀 상영 시간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평론과 평 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평을 하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혜리 평론가가, 김혜리 기자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숨 돌릴 새도 없이 고밀도로 그려진 예술가의 불안, 그리고 날자, 더 한 번만 날자꾸나 라고 그 이상 작가의 날개라는 소설에서 따온 것 같아요. 자, 이 말대로 이 영화가 흘러가고 또 그런 내용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보이죠. 이 남자 주인공이. 그럴 때마다 이 버드맨이라는 환영이 나타나서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냥 옛날에 네 옛날에 잘 나갔잖아. 잘 나갔던 사람이 너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이런 거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영화 속 이 남자 주인공은 그 환상, 그 환영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요. 후반부에 보면은 뭐랄까요? 그것에 껴안으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환영이 그냥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나오질 못하죠. 근데 기가 죽은 거죠. 그것이 완전히 그 환영을 거부했다기보다는 완전히 거부해서 이 증상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그 환영이 보이지 않았겠죠. 영화상에서 표현이 안 됐겠죠. 근데 그것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왜냐면 자신의 과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 역사니까. 그것을 껴안으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뛰어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창밖으로 뛰어내린 거죠. 여러분, 창밖으로 뛰어내리지 마시고요. 뭐 제가 자살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영화는 그렇습니다. 예술가들, 예술적인 계통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또 환타지 신들이 많이 섞여 있고 또 시공간은 약간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좀 난해하다거나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맞지 않아서 별로 즐겁게 감상하진 않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상적인 대사, 인상적인 장면들은 있었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요. 이 영화 지금 제가 녹음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임권택 감독님의 최하선,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주인공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의 예술을 위해서 말이죠.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화면으로 끝나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네요. 갑자기 취하선이 더 재밌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취하선이는 롱테크도 없지만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과 달리 너무 좀 길게 녹음을 했는데요. 저 ER 코너 좀 양해 부탁드리고 또 기대해 주시고요. 혹은 사라져버린 에피소드들 중에서 여러분들 추천하시는 게 또 있다면 뭐 다시 듣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ER 코너로 업로드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미량편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좀 힘이 없네요. 오늘 제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또 버벅거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너그럽게 좀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좀 꼼꼼히 했어야 되는데 이번 방송은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해서 제가 간단한 준비만 했거든요. 그러네요. 준비를 안 하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는 제가 소셜 포비아를 볼 것 같습니다. 소셜 포비아를 들고 영화로 다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